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장례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싸움을 포기한 겁니다. 이 차마 아들과 싸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과의 싸움을 포기한 채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왔다고 그래요. 오늘 보면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다윗을 지지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였어요. 왜 우리나라 영화나 뭐 중국 영화 이런 거 보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항상 옥새를 먼저 차지하려고 막 하는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언약궤가 일종의 옥새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 왕의 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정통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반란 와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편들고 계시냐, 이게 아주 중요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편들고 계시냐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감탄문이 있는 거예요. 24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보라, 사도가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거절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언약궤 메고 오기를 거절해요. 언약궤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는 다윗이 언약궤의 중요성을 몰랐거나 언약궤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볍게 여겼다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옮겨온 거였거든요. 다윗이 언약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메고 온 언약궤를 다시 성읍으로 메고 돌아가라고, 나는 그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다윗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혹은 자기의 재기를 위해서 언약궤를 사용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 자기와 함께 있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냥 주님 뜻대로 되어지이다.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해도 상관이 없고, 혹은 내가 이 왕위를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의 정치적인 재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려보내어 주십사,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사,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아등바등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내치시면 자기는 기꺼이 물러날 수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편들어 주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25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기대요,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져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많은 경우에 지나친 조바심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인생에는 내 생각과 다른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원치 않은 일도 일어나고, 내가 기대한 꿈이 깨어질 때도 있고, 인생에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조바심을 내거나 너무 원망불평하거나, 사실 그게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이었거든요. 인생에는 꿈이 깨어지고 생각지 않은 일도 일어나고 뭐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보다 더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해서 왜 언약궤 귀한 줄 모르고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자기를 따라갈 때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기 쉬운지를 왜 몰랐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언약궤를 사용하지는 않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맥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나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수동적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다윗이요 내가 언약궤를 이용하진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시 그 교회와 계신 데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얼마나 명철하게 얼마나 담대하게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닥칠 때 우리가 막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내지는 막 너무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에 매여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하나 막 하는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다윗이요 한동안 기도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다시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아주 짤막한 기도인데요. 얼마나 강력 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때가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성에서부터 이제 그 여리고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올라가서 고개를 딱 넘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성을 빠져나와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감람산 길을 딱 올라가는데 그게 뭐 먼 길은 아니지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서 맨발로 도망을 가는데 아히도벨은 정말 중요한 다윗의 그 모사, 참모였거든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을 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이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청합니다. 이를테면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오늘 본문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제사장 사독에게 뭔가 예루살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네 아들 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부탁해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압살롬의 차지가 되겠지만 그 내부에서 예루살렘의 정보를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32절을 보시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거는요 이게 예루살렘 순례하려고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리고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딱 감람산 고개를 딱 넘어서면 눈앞으로 예루살렘이 쫙 보이는 그 고개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게 올 수 있는 길이 몇 갈래가 없거든요.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와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면 곧 딱 언덕 위에 서면 눈앞으로 감람산 아래로 예루살렘이 쫙 펼쳐 보이는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아렉 사람 후세, 이 사람은 거의 아이도벨에 필적할 만큼 아주 중요한 다윗의 후원자고 친구고 다윗의 모사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렉 사람 후세가 이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이제 다윗이 망해서 쫓겨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 가기 위해서 다윗에게 온 거죠. 그런데 후세에게 다윗이 부탁해요. 33절,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아렉 사람 후세에게 날 따라가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라. 그래서 압살롬에게 충성맹세하고 그리고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돕고 있는데 아이도벨의 계획대로 하지 말고 당신이 뭔가 어떻게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예루살렘 안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들여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 당황해서 도망가는 것 같은데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자기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면 도와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면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데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는, 도움을 입은, 내가 도와줄 때도 있지만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비굴하지 않고 혹은 남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스스로 비참해지지 않으면서도 남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요 책을 막 수십 권을 썼는데 그 책이 엄청 인기가 있는데,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제자도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8가지 항목을 쭉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존이라는 거예요. 의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 의존이 성숙한 제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고 썼는데, 그 양반이 그 책에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이분이 80이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누워만 있고 이게 고관절 붙을 때까지 이게 배변도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이분이 평생 사실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80이 넘어서 고관절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꼼짝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분이 묵상한 거를 한 챕터에 쓴 거예요. 의존. 우리는 누군가의 신세를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무 재잘난맛에 큰 소리 치면서 뭐든지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남이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줄 아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제자의 특징,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도망가면서요 누군가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 사람들의 도움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다윗이 돌아오게 돼요.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다 도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로 오게 하실 거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선한 은혜를 다시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사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